안녕하십니까? 방송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정말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곳곳에 준비되어 가는 백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같은 진리를 사모하는 형제님과 자매님들과 함께 주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귀한 특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재난이 빈번한 이 세상은 우리를 험한 풍파 속으로 지나가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늘 돌아보시고 품에 안아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찬송 시간에 우리 함께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이 은혜로운 찬송을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시험 물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 주소서. 주여 나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조차 복종하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위안과 평안을 주는 은혜로운 찬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사에 이 아름다운 찬송을 부르시겠는데요. 우리 변함이 없으신 주님의 영원한 팔에 다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한 발에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국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한 발에 안기세. 영원 영원 영원하신 발에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한 발에 안기세.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이 크시며 우리를 향한 사랑이 깊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 볼 때 진정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무리마다 풍성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 여호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우리 마음속에 모두 십자가 밑에 부복하고 우리의 뜻과 마음이 하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큰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귀한 영광 널 입혀 다 알게 합소서. 내 주의 크신 이름이 날
같이 무릎 꿇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희를 다시 주님의 전에 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부복하오니 저희를 받아주시고 저희 마음을 비워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을 진심으로 알기를 원하며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며 닮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각 곳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위해 성령님의 동일한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손에 손 잡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상 주시는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수고에 보상해 주시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보상에 어울리는 자들인가? 하나님의 보상을 받을 자들은 어떠한 자들인가? 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생활의 태도가 달라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정신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살면 살수록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동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정말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올바로 배우는 자들에게만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원칙을,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이 원칙을 올바로 배우는 자들에게만 앞으로 성령의 권능이 임할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5절과 6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누구는 안 믿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죠. 누구나 다 믿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내 생애를 전적으로 바쳐서 굴복하고 올인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불순종하거나 아니면 죄의 습관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진실로 믿고 그 존재를 느끼고 산다면 그렇게 자기 생애가 절실하지 않는,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생명을 걸고 올인하는 태도를 갖지 않고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 보니까 성경은 주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시고 또한 상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복상이 있습니까? 예스. 상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들에게 주님께서 보상을 주시는 원칙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 함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관한 진리를 유대인들은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특별히 그 랍비들은 가르치기를 우리의 노력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은총을 얻을 것이라 그걸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고 얼마나 지키고 얼마나 이루고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는 레벨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게 참 우스운 얘기지만 사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거의 다 모든 종교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랍비들은 의인이 받을 보상을 저희 자신의 행위로서 얻어보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내려는 이기적인 동기에서 그들의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들 말들 합니다. 아이, 우리가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시고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보상을 우리가 열심히 했다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우리가 얻으려고 감히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라고 말은 할 수 있으나 우리의 행동과 삶 자체가 우리의 기대와 우리가 서로 서로를 대하고 취급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개념 가운데 그러한 철학으로 살고 있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이제 길을 걸어가시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한 부자 관원 청년이 달려왔습니다.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참 진실하고 참 아담하고 정말 단정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부자 법관이라고도 성경은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계명을 지키라. 아, 내가 어릴 때부터 계명 다 지켰습니다. 주님, 그거 말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또 한 가지 뭔가 좀 남아있는 게 있는데 내 마음 가운데 완전한 행복과 완전한 쉼이 없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속에 확증을 줄 좀 답변을 주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다음에 오히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한 가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에게 있는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젊은 법관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슬퍼하며 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이기심, 주님의 계명을 다 지켰지만은 그러나 정말 지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그의 이기심을 주님께서 폭로하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질문을 하신 것이죠. 그렇죠?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것을 좀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순종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영생은 예수님의 은혜 아닙니까? 거저 주시는 선물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은혜와 선물이라도 그 은혜와 선물을 받는 자격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은혜를 베푸고 아무나 거룩하고 영원한 영생을 아무에게나 주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가 행한 공로가 아니나 주님의 은혜와 또한 믿음으로 받는 것이나 은혜를 받을 만한 태도와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고 말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얼마나 분명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부자 법관은 그가 자신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치는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 일을 하지 않고서 그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공로와 봉사 모든 것은 진정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아니면 저것을 내가 이것을 원한다, 내 마음을 달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그것을 드릴 만한 태도와 동기가 없을 때는 그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아닙니다. 우리 이 문제를 아주 정말 어떤 물건을 날카로운 칼로 자르듯이 정확하게 잘라서 이렇게 구분을 해줘야 합니다. 교회에서 그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상과 영생에 대한 개념들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과 베드로와 마태와 그 이외의 그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라고 명령하실 때 그들은 집과 전토와 배와 그물과 가족을 버리고 따라다녔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그들의 따르는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전부 포기하고 전부 버리고 따랐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때 진심이었습니까? Yes. 정말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일진데 그들은 더 이상 버리는 것이 아까울 것이 없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도 이와 같은 헌신이 요구되었습니다. 우린 주님을 따를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그 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바치고 굴복하고 이 제단 위에 얹어놓아야 합니다. 여긴 핑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 세상 전체를 잃어버리고 모든 불이익을 받고 이 세상에서 망할지라도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주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제단 위에 놓고서 포기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 생각과 동기가 없는 자들은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공식처럼 만들어 놓고 우리의 그리스도인 믿음의 생활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시작할 때부터 분명치 않으니까 그냥 올라왔다 내려왔다 불평불만 예? 하나님 따르는데 변명도 많고 말이죠. 예? 핑계가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린 그리스도인들의 군사입니다. 군사는 상관이 명령하면 목숨까지 내놓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혼자 저기 만 명의 군대가 올 때 혼자 나가라면 혼자 나가는 것이지 무슨 잔말이 맞습니까? 그것이 군대입니다. 그게 군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서 나를 쫓아라. 옛날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을 목격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알았습니다. 그는 죽으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죽으러.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죽으러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죽는 사람이 죽는 사람이 예? 죽는 사람이 뭐 아낄 게 있습니까? 옛날에 한국에 그 정말 그 굉장한 살인범 고재봉 씨라고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옛날. 그렇죠? 이름 맞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쓴 그 수기가 있어요. 그 수기책을 보면 그 수기가 참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도 이제 사형당해 죽는데 사형장에 가는 죄수를 가끔 보는데 어떤 사형수가 지금 사형당으로 가는데 비가 오는 날이었대요. 근데 이제 걸어가는데 이렇게 처마 끝에서 낙수물이 뚝뚝 떨어지니까 이 사형수가 가다가 그 빗물을 피해서 가더래요. 빗물을 피해서 걸어가더래요. 참 이상했대요. 아니 어떻게 지금 자기 목숨이 지금 경각간에 달려서 이제 곧 죽을 텐데 사형받으러 가는 사형수가 빗물을 피해 가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습죠? 저도 그 책을 읽다가 제가 한참 전에 웃었습니다. 참 우리 사람이 그렇다. 사람이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내가 진리를 위해 살기로 목숨을 내놓으면 그다음부터 더 이상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한 가지 의문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오늘 아니 내 생에 주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 알고 확신하면 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님을 따라오려고 하는 자는 한마디 더 나가서 영생을 얻고자 하는 자는 모든 것을 주 앞에 바치는 태도와 정신과 동기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자들은 한 명도 하늘에 있지 못할 것입니다. 너무 어렵습니까? 너무 높습니까? 아닙니다. 이 간단한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을 주시는 원칙의 서론입니다. 시작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이는 주님을 따를 수 없고 그런 마음이 없는 자들은 언젠가 배반하고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롯 유다는 왜 가롯 유다였습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과 주님의 뜻보다 자기의 방법과 계획이 더 좋았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뜻대로 따라가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하는 포기하지 않는 어떤 것이 남아 있어서 그것이 예수로 하여금 예수를 팔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더 나가 보십시다. 그 청년이 슬픈 기색을 띠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베드로 말이죠, 항상 덤벙대고 나서는 베드로, 그러나 마음이 순수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베드로, 진리를 사랑하는 베드로, 이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거 봐라. 저렇게 똑똑하고 돈이 많은 사람, 정말 저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됐으면 우리의 스테더스가, 우리의 입장이 좀 높아질 텐데, 그런데 완전히 주 앞에 굴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그거 아까워서 가는구나. 아, 베드로가 또 뛰어들었습니다. 주여! 주여! 이제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30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그러되, 보소서! 주님이시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저 부자법관은 저렇게 가는데 주님 우리 아시죠? 주께서 우리를 오라고 부르실 때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전토와 집과 직장과 배와 그물과 가족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면 주님, 아, 우리 솔직히 잘한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사람들 흔치 않습니다. 그러면 주님, 우리에게 오는 보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먼저 말씀하십니까? 보상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보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히브리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이건 굉장한 일 아닙니까? 세상에 이와 같은 보상과 이런 축복과 이런 특권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주의 왕으로 앉으실 때 그 보좌 주위에 열두 보좌가 있는데 거기 그들이 앉아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혈통으로 태어난 유대인들이 아니죠. 히브리인들 아니죠. 그거 말고 어떤 사람들, 영적인 열두 지파, 하나님의 참 교회와 백성들, 구속받은 사람들, 그 위에 열두 지파, 영적인 열두 지파를 다스리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지도자적인 입장에서가 될 것이다. 야, 이건 굉장한 보상입니다. 굉장한 보상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세상에 이와 같은 보상이 있어요. 이거 굉장한 이야기죠. 여러분, 주님의 보상의 원칙에 대해서 우리 조금 더 나가서 우리 살펴보고 이해하기 전에 먼저 우리 한 가지 확실하게 알고 지나갑시다. 우리가 예수님과 이 성경 말씀에 주께서 하라고 하신 명령과 계명과 규례에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생애를 걸면 하나님의 보상은 영원히 우리 것이 됩니다. 하늘의 보상이 있고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을 믿고 따라오는 자들에게 보상이 있다고 약속을 하신 것은 확실합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고, 우주가 존재하고 여러분과 제가 이곳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주의 이 말씀은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는 부지런 곳에 우리의 생명과 우리 목숨과 우리의 생애를 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을 걸고 따라가고 믿고 순종하고 하는 모든 일의 결론과 보상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영생, 영생에 대한 그 가치를 우리가 아직 이해할 수가 없죠. 여러분, 얼마 전에 오사마 빈 라덴이 죽었습니다. 미국의 SEAL, 그 해군 특공대에 의해서 사살되었죠. 근데 그 참 이상한 것은 파키스탄의 이슬라마바드가 그 수도 아닙니까? 거기서 약 한 그저 한 40마일 정도도 떨어지지 않은 예? 아보타바드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을인데 거기에 정말 주택지에 집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제일 큰 저택이에요. 파키스탄을 따지면 큰 저택입니다. 거기에 지난 7년 이상 살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10년 동안 찾았는데 저기 아프가니스탄의 동굴 속에 숨었나 해서 그렇게 찾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사는 중간에 저택에 살고 있었어요. 이걸 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참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그것은 뭐 그거 지금 따지는 것이 아니니까 생략하기로 하고 그런데 제가 말이죠 그 알케이다가 계획해서 미국에 있는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 두 개를 폭파해서 넘어뜨릴 때 그때 여러분 TV 뉴스에서 봤지만은 아랍권에 있는 국가의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펄펄 뛰며 난리하며 축제를 벌렸죠. 좋아하고 기뻐하고 어린 아이까지 난리를 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잘못된 철학과 개념은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사마 빈 라덴을 살해한 다음에 그 밤부터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미국 전국에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특별히 각 대학마다 대학생들이 난리를 했죠. 우통을 벗고 호수 옆모습 막 뛰어들어가고 소리를 부르고 갑자기 애국자들이 되어서 미국 국가를 부르고 난리가 벌어졌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사람들의 철학과 개념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인생의 동기와 인생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기뻐하시며 어떤 자들에게 어떻게 보상하신다는 원칙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알케다 그 대원들이 자살 폭탄 테러 어린 아이도 여자들도 자기 몸에 폭탄을 이렇게 동여매고 가서 너 죽고 나 죽고 자살 폭탄 테러 이게 어떻게 인간이 하는 짓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순교자의 정신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보상에 대한 원칙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들의 이해가 잘못되었습니다. 오, 그렇게 자살 폭탄 테러를 하면 이슬람 종교를 반대하는 원수들을 죽이면 몇 명 죽이면 얼마나 보상, 몇 명 이상 죽이면 어떤 보상, 이것은 제가 볼 때 모하메드의 가르침보다 그 이후의 후손들의 가르침이겠죠. 어쨌든 그들이 이제 그렇게 하면 하늘에 가서 7명의 여인들이 옆에서 부채를 붙여주고 있고 아주 인간적인 그런 인간의 그 어떤 욕심을 부추겨주는 그런 보상에 대한 이야기. 예. 이것 때문에 그들은 자살 폭탄 테러를 합니다. 또 나머지 식구들은 일평생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겠다. 자살 폭탄 테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보상에 대한 그 이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생애에 우리 삶을 꼴지어줍니다.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헌신. 그런데 30절에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 바로 이 대목에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대목은 무슨 대목인가 하면 11시 일꾼들에 대한 대목입니다. 여러분들이시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먼저 믿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업에 먼저 투신됐습니까? 조심하십시오.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되는 자가 훨씬 더 많다. 왜 그런가? 태도기 때문입니다. 태도. 왜 유대인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까? 그 이유는 태도와 동기였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다. 여기에 이제 이 베드로가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린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시여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거는요, 날품팔이의 정신입니다. 품꾼의 정신입니다. 그렇죠? 그날 그날 일해서 보상을 받아가지고 먹고 사는 품꾼의 정신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해서 따르기는 했지만은 아직도 그들은 바리새인적인 사상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저희가 수고에 합당한 보수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전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신을 높이는 정신과 스스로 만족히 여기는 정신을 품고 서로를 비교했습니다. 저희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일에 실패하면 다른 사람들은 우월감을 가졌습니다. 아, 나는 저런 실패 안 한다.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남의 실패와 실수와 죄악에서 두려움을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 나도 똑같은 성정과 약점을 가진 자입니다. 주님이시여, 나도 저렇게 마귀에게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니 나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남의 실족함과 남의 실수와 남의 잘못에 우리가 우월감을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건 보상의 정신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의 원칙을 설명해 주시기 원했습니다. 당신의 종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취급하시고 어떻게 그들에게 보상하시는지, 또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기 원해서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 역사에 유대교회를 택하시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 세상 역사에 마지막 교회까지 주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이용하셔서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를 계시하시는 말씀도 그 속에 많이 들어있고, 또 동시에 어떤 태도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사업에 임해야 하는지를 주님께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되기 때문에. 이것은 11시 일꾼에 대한 비유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다시 말해서 천국의 원칙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상을 주시고 종들을 어떻게 쓰시고 또 그들이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천국의 원칙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여러분, 여기에 이른 아침은 해 뜨는 시간 새벽 6시입니다. 유대인들의 사고 방식은 6시에 해가 떴다가 6시에 해가 진다고 해서 12시간 낮, 12시간 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른 아침은 아침 6시였습니다. 그러면 그 사실은 0시죠. 0시인데 유대인의 그 사고방식에 제3시, 6시, 9시, 11시 그렇게 말을 할 때 우리의 현대 시간으로 바꾸려면 그들의 시간에서 6만 더 해주면 바로 우리 현대 시간이 나오죠. 제일 처음에 이른 아침에 가서 주님의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도록 부르심 받은 자들은 유대교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3시에 부름받은 자들은 사도교회, 초대교회였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가서 외칠 때에 그때 사람들이 내가 사수에 취했다. 어떻게 이렇게 유창하게 우리 언어를 말할 수 있느냐? 라고 놀랐을 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은 제3시라. 얼마입니까? 그 당시 아침 9시였습니다. 난 지금은 제3시라. 그러므로 초대교회, 사도교회인 것을 압니다. 제6시는 이 12시에 이 해가 정오에 제일 높이 떴을 때입니다. 가장 뜨겁고 가장 힘든 시간입니다. 그때 밭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은 가장 힘겨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 성경의 초대교회 이후에 광야교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광야교회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하십니다. 제 11시에도 9시에 3시에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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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인터벌을 가지고 지금 주인이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옵니다. 그런데 제 6시에 제 9시에 그 다음에 제 11시에 여러분 9시에 일꾼들이 이 사업을 끝마쳐야 합니다. 근데 끝마치지 못했을 때 1시간 남았는데 주인이 보니까 아직까지 추수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시간 남았을 때 11시 일꾼들을 장터에 가서 아직도 부름받지 못하고 놀고 있는 자들을 불러들여서 남은 1시간 동안 일하게 하는 비유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술 두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이건 충격적인 얘기였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너무나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합리적인 것도 아니고 원칙에 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이건 노동법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의 아이디어와 너무 다른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높다 그랬어요. 다르다 그랬습니다. 하늘의 원칙이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영생의 대가는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아니면 맨 마지막에 겨우 회개하고 구원받아 하늘에 들어갈 자들이 받는 영생의 대가는 똑같습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맡은 임무와 책무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봉사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보상이 아닐 것입니다. 자, 이제 말이죠. 11시 일꾼들이 가서 한 데나리온 받으니까 11시 일꾼들은 너무나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내가 이거 받을 자격이 있는가? 참 이상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땡 떴다. 잘 됐다 이제.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으면 자 우리 계산해보자면 그럼 우리 몇 시간 한 거야? 한 시간에 일 데나리온이니까 우린 지금 얼마 받을 거야? 와 12데나리온? 야, 이제 됐다. 이거 가지고 와서 이거 뭘 하겠다? 이거 사고 저거 사고 아니 우리 온 가족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우리가 휴가 좀 즐기다 와야지 오랜만에. 아주 기대와 소망에 부풀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낄낄거리면서 너무 좋아서 그들이 이제 그 봉급 주는 저 앞에 와서 섰습니다. 다 보고 나서 당신도 1데나리온.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 지금 무엇을 설명해 주려고 이 비유를 하셨냐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셨느냐 말입니다. 우리 그것을 좀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그러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들은요 더위를 견디고 추위를 견디고 그렇죠? 수고를 많이 하고 우리는 주인을 위해서 주인의 축복과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일해드렸습니다. 나는 내가 받을 보상에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주인을 위해서 일해주었습니다. 이것이 많은 믿는 자들의 개념입니다. 이 화면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시요. 제가 한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종류의 은총이나 축복이나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 분명히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미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봐주시거나 아니면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거나 축복을 주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우리가 아무리 희생하고 아무리 어려움 당하고 주님을 따를 때 불이익이 올지라도 불평, 불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포도원에 들어와라. 그렇게 자비롭고 은혜스럽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온유하신 하나님,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믿는 것 자체가 특권이고 은혜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위해서 일하는 내 일 자체가 특권이고 은혜인데 뭐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 해달라고 꼭 해주셔야 된다. 우리가 요구할 것이 그럴 특권과 자격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교훈입니다.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게 불러주신 것만도 감지덕지합니다. 일하면서 먹을 거 주고 가끔 휴식시간 준 거 그것만도 감사한 겁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그러되 13절입니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여러분들이시여 이렇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개념 없이 일한 자는 내 것을 가지고 가라 할 때 그것은 영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갔습니다. 보상이 없었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제가 제 생애를 가만히 돌이켜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제 마음을 다시 살펴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아 정말 그렇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가끔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뭐 인사로 하는 얘기겠죠. 목사님은 하늘에 가시면 면류관 위에 별이 참 많겠습니다. 그거 무거워서 어떻게 다 이고 다니시겠습니까? 하늘 가서 저한테 좀 나눠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가끔 제가 듣습니다. 물론 인사의 이야기겠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침례를 주었다고 할지라도 맨 마지막에 겨우 구원 얻는 자와 받는 보상은 꼭 같을 것인데 그것은 무슨 이유냐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100%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린 주님의 일을 할 자격이 처음부터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름받은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섬기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주님의 축복입니다. 그 이상 우리가 I deserve this. 나는 이 정도는 내가 가지고 있어야죠. 이 정도는 내가 받아야죠.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아예 없는 것도 알죠. 그런데 왜 불만이 많습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 인생에 불만, 불평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만, 불평이요.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영어로 그런 인사가 있죠. How's the life treating you? 이 삶이, 이 생애가 너를 어떻게 대접하니? 이런 인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세상이 이 생활에 이 세상의 삶이 여러분의 생애가 여러분을 어떻게 대접하고 있습니까? 이론이 폐지하고 우리가 문둥병이 걸렸든지 소경이 되었든지 암에 걸려 죽든지 가난하든지 백만장자가 됐든지 우리가 마음이 아프든지 우리 가족이 죽었든지 자식들이 방탕하여 나갔든지 아니면 자식이 차에 치여서 교통사고로 죽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전혀 불만과 불평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이유가 너무 지나치고 너무 냉정한 얘기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주님의 뜻을 한번 생각하시고 계획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잠깐 지나가다가 없어지는 이 세상에서 테스트 받는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애와 우리 마음과 동기 가운데 철저하게 깔려있지 않기 때문에 콘크리트 바닥처럼 말입니다. 집을 짓기 전에 어떻게 해요? 땅을 파고 기초를 놓아야 돼요. 콘크리트 바닥을 튼튼하게 다 깐 다음에 그 다음에 집을 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보상에 대한 원칙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 따라 살고 희생봉사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이 땅에서 보상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믿음의 생활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님께서 포도원에 들어온 일꾼들을 취급하시는 주님의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실까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이 일한 분량에 따라서 보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아량에 따라서 보수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말이죠. 우리는 이 믿는 것이 우리가 일한 대가가 아니라 우리가 일한 분량에 따라서 거기에 보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량에 따라서 은총과 은혜에 따라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3장 11절에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뜻대로. 디도서 3장 4절부터 8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을 나타낼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도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신실하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무도 영생을 얻는 일에 자기의 공로와 행함이 있다고 생각지 말게 하라. 아, 이것은 우리의 행한 바 의로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그분의 자비를 따라. 이것이 겸손이에요. 겸손. 겸손은요. 이게 겸손이 아니라 바로 이게 겸손이에요. 주께서 나를 주의 일에 써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쫓아 하신 것이다. 이게 겸손이에요. 그게 우리 마음 가운데 철저하게 그것이 기초가 생겨버리면 그 다음부터 우리 사는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분쟁이 없어집니다. 분쟁이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보시는 것은 우리가 한 일의 양이나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그 일을 한 태도와 정신입니다.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일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11시 일꾼의 가치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러주는 자들이 없어서 하루 종일 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한 시간 남았을 때 그들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인이 와서 그들을 불러주었습니다. 불러준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예? 이 부인이 그 아이들이 어떻게 당신은 아빠는 남에게 고용도 도대체 안 돼요. 그런 원망을 받으면 그들이 수치심 가운데 있을 때 주인이 와서 그들을 불러주었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돈은 안 받아도 됩니다. 나를 불러주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이 고마운 주인한테 세상에 한 시간 남았을 때 불러주는 주인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 이런 너그럽고 고마운 이런 자비스러운 주님 위해서 나는 봉급받지 않아도 좋다. 나는 한 시간 동안 하루 종일 일한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하겠다. 열심히 일했어요.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이것이 11시 일꾼이에요. 그래서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된 자들보다 나중된 자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그들의 태도입니다. 열심히. 최근에 한 형제가 한국에서 진리를, 그것도 현대 진리를, 성경적인 올바른 진리를 깨닫는 지가 얼마 안 된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집회 와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그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목사님, 밖에서 하루 종일 놀며 일할 줄 모르고 일거리 없어서 서성거리던 나를 주님께서 한 시간 남았을 때 나를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난 주님 위해서 아낄 것이 이제 없습니다. 한 시간 남았는데 내 가슴이 얼마나 뭉클하고 감동됐는지 모릅니다. 11시 일꾼들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일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든 태도와 정신이, 동기가 그래야 합니다. 절대로 보상의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내가 얼마나 일했는지를 보신 것보다 내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와 동기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개념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우리가 일할 때 이런 기쁨을 가지고 일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괭거리라. 내 몸을 불태운데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 먼저 우리가 적용을 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아니 여기에 주인이 말하기를 내가 선함으로 한 시간 일한 자에게 똑같은 봉급을 주므로 내가 나보고 악하다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당자의 형도 당자처럼 나가서 그렇게 허랑방탕하거나 고생하거나 쾌락에 그 이제 파묻혀서 아버지의 이름에 욕을 돌리거나 돈을 다 낭비한 그런 입장에 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집에 지금까지 남아 있었던 것에 대한 감사와 은혜가 마음속에 충만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좋은 대접을 해주자 이 형은 마음 가운데 불만이 생겼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아버지 집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믿는 자들이 여러분과 제가 가끔 이러한 정신을 우리 태도와 우리 생에서 드러내느냐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의 은혜고 이렇게 숨쉬고 우리의 심장이 뛰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한 진리를 발견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이 기회를 가진 이 자체가 영원한 의미에서의 축복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할 것이 있으며 어디 있으며 불만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생각이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과 마태복음 20장 16절에 각각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상급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시여, 이기심이 죽을 때, 으뜸이 되려는 분쟁의 정신이 사라질 때, 감사의 정신이 마음에 가득 차고 사랑이 생애를 향기롭게 할 때, 예수께서 그의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것이 오순절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자들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럴 때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십시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들고 있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비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찬송 드리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숨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영생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린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감사하고 기뻐서 너무나 고마워서 그저 주님을 위해서 내 있는 것을 다 바쳐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일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한 정신과 기쁜 정신으로 그저 일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시든지 그것은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한 데나리온씩 주실 텐데 그것은 영생입니다. 이 정신이 마지막 시대에 참된 주의 교회의 풍성화가 될 때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정신이 깃들여서 주의 참된 백성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우리가 숨쉬며 주님을 깨닫고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의 일에 종사하게 된 것도 주님의 은혜요. 우리가 주님의 사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그것도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린 우리가 한 것이나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하겠다고 보상을 요구할 자격이 전혀 없는 것을 인정합니다. 우린 그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하여 일하고 주의 명령을 따를 뿐입니다. 그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를 영생케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를 제외하시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존경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거룩하심과 자비로우심을 우린 참으로 신뢰합니다.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하늘의 원칙을 심어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신과 태도를 가지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만 의지하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